여러분들 사시면서 뭐가 가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들 자녀 키우는 거 정말 어렵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집장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기업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젊은이들 직장 잡는 거, 대학교 졸업하고도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것들이 계속 똑같이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해결돼서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 때문에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러죠?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를 항상 하는 게 어렵습니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대로 사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느끼고 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할수 있지만 이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갖다가 똑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는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뿌리까지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죄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반대되는,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죄 가운데 보편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 죄도 마찬가지지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없어지겠습니까? 다 없어지지 않죠.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진리를 행한 것이고, 반대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는 거죠. 때로는 할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 항상 못합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민들에게 너희가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셨죠, 그죠? 그리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보다 더 나은입니까? 라고 6가지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것이죠. 앞에 나와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 보니까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오늘 뭡니까? 사랑입니다. 주제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의 중심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산상수훈의 초점이 이 사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다른 5가지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뭘 들었습니까? 내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까? 라는 거죠. 자,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라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아니, 성경에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이 없어요. 엄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말이 합해졌습니까? 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구호로 사람들에게 받아졌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켜왔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이웃은 누구고 원수는 누굽니까? 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자기 유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가깝게는. 그 다음에 일가 친척을 자기 이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이지만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받아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가 바운더리로 이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원수는 누굽니까? 라는 거죠. 원수는 누굽니까? 이 세 가지 캐러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건 다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나 유대교를 믿지 않거나 일가 친척이 아닌 사람 다 원수죠. 이런 것들은 이미 구약에 어느 정도는 포함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고 자기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새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주신 모든 권면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일곱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싸그리 몰아내라는 것이죠. 그들과 절대로 약속도 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무조건 몰아내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가면 특별하게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평안의 복도 빌어주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가만 보시죠.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그렇죠? 롯이 두 딸이 있었습니다. 성과 고모라 명할 때 그 사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후세가 끊어질까 두려워서 아버지를 순복을 자한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이,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따지면 친척관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얼마나 그들을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너희는 그들은 총회도 못 들어가고 그들의 평안의 복도 빌어주지 말라고 못 박았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구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보면 원수라는 대상이 딱 선이 그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 왜 모세가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풍습을 다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라고 한 것이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몰아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은 편협한 민족주의에 불과한 것이죠. 자,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릴지라도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 중에도 뭡니까? 원수 관계가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동족입니다. 그죠? 그런데 원수 된 사례가 있다는 거죠. 이방 사람이라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웃이고 이웃은 다 미워라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동족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방인들도 자기 땅에 살고 있으면 나그네면 타국인이라도 환대하지 말고 그를 또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너희들도 과거에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지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들을 절대로 홀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 말고 자기 동족이 아닌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것이 좁아져가지고 자기하고 관계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아닌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미워했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알았던 지혜왕 솔로몬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잠언 25장 21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됐다는 거죠. 유대인 민족, 특히 자기 민족주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방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방인. 영어로 보면 젠타일입니다. 그죠? 이방인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다 젠타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편협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오면서 오직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초선 피플이라는 거죠. 선민사상 때문에 아는 사람들 다 젠타일입니다. 다 뭐라고요? 왼수입니다. 왼수. 이런 것이 예수님 당시에 아주 팽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분명히 같은 유대인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사람이지만 종교를 바꿔서 유대교를 믿은 사람, 할례 받고 율법을 받은 사람은 자기 동족으로 인정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동족이라도 로마인들에게 다른 탐문왕과의 아부하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지만 원수가 되겠습니다. 외국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세리, 택스 컬렉터라고 나오죠. 그죠? 세리하면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마태가 있죠. 그죠? 또 한 사람 있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세리는 무조건 저 로마, 하고 붙어 사는 매국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사회에 끼지를 못합니다. 외국 사람 아닙니다. 그죠? 유대인이에요. 근데도 그를 원수같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런 개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웃은 누굽니까? 자,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강도를 만났으니까 시큰 두드려 맞고 재산 다 뺏기고 심지어는 옷도 뺏기고 그냥 길거리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죽여야 됩니다. 왜요? 죽이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강도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죽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이지는 않고 놔두면 그냥 거의 죽기 때문에 죽일 필요 없이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지나가다가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나가신다면 제사장이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시체가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시체나 이런 것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구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었는 사람이 자기 동족입니다.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아니면 바쁜 일이니까 일하러 가야 되라고 그냥 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만큼도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물과 포도주로 상처를 쓰셨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서 한 번도 피가 안 나도록 묶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가져왔던 나귀에 태우고 가까운 데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은 떠납니다. 떠났는데 이틀치 임금을 주면서 잘 보살펴 주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돈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사람을 취해주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웃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주십니다. 이웃은 누굽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편협한 민족주의,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 친척, 내 민족, 나와 같은 종교기 때문에 이웃이고 아닌 사람은 다 원수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당연히 여기서 말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파, 아가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조건 없이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원수에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나왔던 다섯 번째가 뭡니까? 악인을 너희가 대적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이것이 소극적인 의미라면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자기에게 해롭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하래.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하라고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후에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proof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직접 오셔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보셨다는 것이죠. 원수와 사랑, 두 단어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다. 근데 주님은 이 두 단어를 똑같이 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이 원수도 뛰어넘는 논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참 쉽게 해서는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살아계실 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거, 도망간다는 거 다 말씀했지만 그때마다 베드로는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들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갈릴리에서 주님과 다시 재회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아가페로. 네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죠? 감히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얘기하죠.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필요는 아가페는 못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압니다. 라고 합니다. 거기 사랑이라는 것은 필리오입니다. 필리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없지만 친구로는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저도 그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85년대 미국 와서 86년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에 한국으로 디폴트 나갔다가 88년대 1월 8일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란 이후에 그 목사님께서 어디 좀 집회를 갔다 오라고 해서 어디 갔었습니다. 그 3박 4일 동안 머무르면서 집회를 하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라고 대답하면 돼. 그 예가 안 나오더라고요. 눈물만 났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물었는데 예라고 대답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보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지만 믿고 난 이후에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눈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한 번도 그를 직접적으로 관계 속에서 사랑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질문 속에서 답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직접 나오셔서 하나님 음성을 마신다고 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물을 때 여러분 자신있게 예라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서도 헛되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리조리 잘 피해다닙니다. 아닌 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1대1로 물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참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육체 간에 사랑하는 에로스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렇죠? 남녀간에 너무 많은 거죠. 육체적으로 탐닉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그럴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요, 희생적이고 조건 없이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번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줍니다. 그나마 맥시멈, 그렇죠? 그런데 본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사랑을 하나님부터 배우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자는 말하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십니다. 저 바라보자. 거기에 바라본다는 C가 아니고 look 아니고 fix입니다. fix. 우리의 눈을 거기에 고정시켜야만 된다는 거죠. 벗어나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한다는 것은 공과 협박하는 것이고 욕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원인과 다 들어갑니다.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해코지 않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내가 대적하지 말고 뭐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하래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사랑해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또 나중에 사셨습니다. 억울하게 군병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그렇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죠? 이와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누구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였습니다.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공회원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죠. 저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옮겨간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잡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얘기하면 인빈재판, 공개재판에 세운 거죠.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는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짧게 이스라엘 역사를 쫙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딱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때 스데반의 집사의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 그런 거 전혀 없이 천사같이 환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바르게 얘기하니까 뭐 했던 공회원들이 어떡하죠?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하늘 못 오겠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죽여 죽여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과 같은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숭배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뭐라고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장 27절 28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라고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억울하게 당한다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복을 빌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남들에게 먼저 말하고 싶어하죠. 그렇죠? 내가 이런 걸 당했어. 좀 알아줘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받은 들었던 사실만 얘기합니까? 아니죠. 저 사람이 나를 해코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덧붙여야 돼. 과장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저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없는 거짓말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내가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보복하려고 하면 내가 더 시험이 된다니까. 내가 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난 이렇게 했지만 저 사람이 모든 걸 잘 풀려서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해코지 하지 않게 없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 들어간 내용이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대신에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함께도 마지막에는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국에서 이혼 법정에서 예를 얼마나 많습니까? 법정에서 얘기합니다. 판사들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판결을 그냥 내렸습니다. 지금 뭡니까?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도 변하지 않으면 이제 판결을 내려주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법정에서 다 도장받았습니다. 그죠? 헤어집니다. 그런 순간에도 상대방을 향해서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판사들이에요. 판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말을 하면 완전히 마음 다치고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아직도 문을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요? 축복해주라. 저주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도 하랍니다.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에 말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주신대.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을 따른 사람들은 General Grace,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해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도 사랑하신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구원의 문은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면 아, 하나님이 살아서 이런 것을 사랑하셨구나 보여준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만 잘 어울리기 좋아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런 개념을 완전히 깨뜨린 거죠. 원수입니다. 원수.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것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금년도 교회 목표인 홀리, 거룩입니다. 저 거룩.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그죠? 다른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면, 오! 다른 애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럴 때 복음이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흘려보기 쉬운 것인데요. 40절 말씀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밖에 사랑 못하고 한다면 딴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냐고 말합니다. 더입니다. 더. 그러니까 귀찮이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이면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주의자 본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히틀러 때 적극적으로 전쟁에 반대했다가 감옥 갇혀서 45년 전쟁 끝나기 바로 전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분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독특함과 비범함과 예외적인 것이다. 그것은 더 나은 것이며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분짓는 특성은 능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면 하는 더 나은 것 혹은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은 것이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더 나은 것이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나 똑같아. 너나 잘하세요 라는 얘기를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입증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럼 족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아들 딸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들 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똑같이 대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은 내 자녀다, 내 아들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팔복 가운데 일곱 번째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나니 제가 내 아들임을 일컬음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구절에 가면 자녀, 아들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준대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고 저전자를 위해서 축복을 기도하면 이 사람이 뭡니까? 내 아들이랍니다. 내 아들이라고 불러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녀라고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진짜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저게 아들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 다 똑같지 않습니다. 더 마음에 드는 놈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말 잘 듣고 거길 가는 데가 더 귀여운 거죠. 그럼 부모님들 자녀들 있습니다. 그죠? 어떤 자녀들은 남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 뭡니까? 말하지 않아도 얘가 내 아들입니다. 크게 뭐, 칭찬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세상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고 직접 칭찬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뭐가 큽니까? 천국에서 상급도 크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주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를 좋아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적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런 자녀를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아하신 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자녀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자녀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을 찾아오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해도 잘해도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그래, 네가 내 딸이다 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온전한. 온전하다. 이 온전한 단어는 구약에 보니까 재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드릴 때 흠이 없고 할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릴 때 이 온전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말은 우리가 완전하다, 완벽, 퍼펙트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성숙된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점점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전에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원수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때가 되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축복기도하는 그런 삶, 성숙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비하라. 하나님처럼 못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너희가 성숙한 삶을 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죠. 그렇죠? 그걸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원리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형상 되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산상순이요 산상팔복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려면 날마다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받았지만 하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사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알았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뺨을 돌려대는 법은 배웠으나 때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모른다. 그렇죠, 그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어 이까지는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끝났어요. 이것마저 대단한 것이랍니다. 보복하지 않은 것마저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더 나아가서 뭡니까? 사랑하래요. 기도해 주랍니다. 축복하랍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는 거예요. 신학자 플러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바로 신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소한도 선에 대해서 선을 갚을 수 있는 인간적인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그 사람이 가진 지위가,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칭찬받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그 사람을 존경받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걸 참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로마 백부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지금 그 모든 것을 지켜봤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못 삽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비전이 뭡니까? 가장 큰 비전을 한 가지 꼽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는 것입니다. Just like Jesus. 주님을 닮아가.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꿈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품고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잘 아시죠? 큰 바위 얼굴 아시죠? 큰 바위 얼굴. 우리 옛날에 나왔던 책이 나옵니다, 그죠? 한 동네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죠?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죠? 언젠가 우리 동네에 저 사람이 오면, 저가 닮은 사람이 오면, 우리 동네가 부화한다는 것이죠. 근데 해가 지나도 가족에서 그런 사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마을의 할아버지, 수임이 나고 허연 할아버지가 애들 불러놓고 그 전설을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대를 대서 내려가는 거죠. 언젠가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오실 텐데 이런 사람이 오시면 우리 동네가 달라진다.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그 뒤에 바위를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품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간다는 거죠. 닮아갑니다. 부부 사이에 좋든 나쁘든 오래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부부가 닮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것도 닮은 것도 있지만 싫어 닮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죠? 닮는다는 거죠. 지내면 닮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지내면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더불어 지내지 않기 때문에 닮아가지 않는 거죠. 신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고 향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라. 이것이 더 나은 의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설교들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이 결론이 사랑입니다. 결국 원수가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핍박을 주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에게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조나죠. 하나님 그거 안 돼요. 저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낙한 사람 밑에 망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면 용서하실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거 싫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반대로 도망간 사람이죠.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요. 바로 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 나입니다. 요 나. 그게 싫다고 반대로 도망간 사람이 요 나라니까요.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거 하시는데, 아, 하나님 싫어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떨어서서 돌아오라 합니다. 십자가처럼 그것을 내가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원수 용서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 가운데 씨름하시면서 순종하셔서 세상과 구별되고 승리할 뿐만 아니고 한 영혼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